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이런 제목으로 잠언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22절을 보면 의논이 없으면 생각들이 헛되어지니 많은 자문관에 의해 그 생각이 이루어진다.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독선적이고 독단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혜의 자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함께 의논하고 서로 조언을 구하고 듣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고 자기 아집에 쉬 갇히기 십상인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경영이 파한다라는 의미는 생각이나 그 계획이 깨뜨려진다, 무산된다, 산산조각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함께 의논하고 가장 올바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제 멋대로의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결국 어떤 계획이든 모두 깨어지게 되고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기만의 독단과 아집은 결국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할 만한 자에게 의논하지 않고 의견을 묻지 않고 언제나 항상 혼자 단독적으로 일을 하거나 혹은 자기만의 생각에 몰입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일이고 나아가 어떤 일을 완전히 그르칠 수 있는 절대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많은 경우에 특별히 젊은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고집대로 일들을 저지르고 나중에 가서 어쩔 줄 몰라 하죠. 미리 인생의 선배가 되는 어른들에게 묻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요즘 젊은이들이 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사고를 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함께 의논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모아 그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 계획들을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언제나 답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함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의논하고 여러 지체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문제 해결에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진행하면 반드시 그 일은 깨어지게 되어 있고 낭패를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사란 지혜로운 조언자를 가리킵니다. 진리에 근거한 지혜와 명철이 출중한 자의 조언들을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매우 지혜로운 태도이다 라고 잠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지혜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혜를 가진 자들의 생각을 모아서 협력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참 진리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신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들을 꼼꼼히 살피면서 그 길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하셨던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훌륭한 개혁가들이나 신학자들, 청교도들, 그들이 남겨놓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총화인 신앙 고백서나 교리서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익히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옛 길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을 신앙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교회가 왜 점점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고 이 아름답고 위대한 전통들을 벗어나서 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찬식을 행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는 권신과 치리가 있어 죄를 엄히 다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니까 이제 이 땅에 건강한 교회, 올바른 참된 교회들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진리에 입각한 올바른 해안으로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바른 신앙의 길을 알려주고 참된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는 좋은 지침들, 영적인 지침들, 좋은 서적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신앙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3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그의 입의 대답으로 기뻐하니 제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에서 여러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죠. 지혜로움이 드러나는 가장 빈번한 수단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제일 잘 발휘되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 구절은 지혜로운 말, 상황에 딱 맞는 적절한 말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큰 만족을 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까지 합당한 말의 가치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때에 맞는 말이라고 기록된 의미는 상황에 매우 시의적절한 아주 경우에 합당한 그런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에 적합한 말로 사람에게 큰 기쁨을 만족을 주는 그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잠언이 말씀을 합니다.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것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상황이 아주 적실한 말, 이런 것이 성경은 지혜의 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부모님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교양 있고 온유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늘 그 아이가 부모님에게서 자라면서 굉장히 부드럽고 온유하고 교양 있는 말을 부모로부터 듣고 자란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가 쓰는 언어도 그것을 닮아갈 것입니다. 부모의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겠죠. 그러나 늘 부모에게 듣는 말이 과격한 말, 욕이나 상스러운 말을 부모로부터 계속 듣고 자란 아이, 그 아이의 언어에는 당연히 과격한 분노의 말들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은 바른 말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하는 말이 자기네 뒤끝이 없대요. 나는 바른 말만 하고 뒤끝이 없대요. 당사자는 뒤끝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 당사자는 뒤끝이 없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하는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난 뒤끝이 없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를 말지. 친한 사이일수록 가까울수록 말을 더 잘하고 조심하고 온유하게 말을 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어떠하죠?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표현하고 무례하게 대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자기의 성격을 제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사랑과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즐거운 말을 하고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해서 기쁨을 준다는 말입니까?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네 집에서 똑바로 할 일이지. 누구를 조언하고 누구에게 교훈을 해준단 말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언어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부단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다양한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적합한 지식을 줄 수 있을 만큼의 분별력과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책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성경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고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말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면에 많이 쌓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탁월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의 말, 아름다운 대답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인격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지성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고 명철한 사람인지가 그의 언어 속에서, 그의 말과 논리 속에서 모두 드러납니다.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영혼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자라야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 감동을 주고 그의 인생에 꼭 필요한 말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참 고마워하는 말을 하고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아주 적절한 도움을 주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하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말을 하고 누구도 그의 말에 관심이 없는 말을 하고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불쾌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죠. 말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사람의 특징은 먼저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잘 들어야 그에게 지금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가 있고 아주 적절한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으려는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말을 해서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목사가 되고 나서 저도 이렇게 훈련을 받는 게 말씀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전에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만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금방 파악이 돼요. 파악이 되는데 그 얘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들어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미 결론은 다 나 있지만 이분이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을까? 얼마나 이 누굴 붙들고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내고 싶으실까? 그걸 알기 때문에 들어드립니다. 몇 시간이 됐든. 근데 듣다 보면 본인도 답을 찾고 듣는 가운데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파악이 다 되는 거죠. 말을 많이 하기만 하고 전혀 듣지 않으려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도움이 되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자기 생각에 고립되고 고착되어서 전혀 융통성도 사회성도 없는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고 온유하게 말을 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행동으로 손짓 발짓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말을 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지혜롭고 온유해야 그리고 호감이 가는 말이라야 그 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분쟁을 종식시키고 갈등을 해소하고 분열을 봉합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언어가 깃들기를 그래서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다 배우는 것입니다. 아, 주님처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일 때 그런 말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구나.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성경의 진리에 더 깊이 우리 영혼이 물들게 된다면 우리는 더 지혜롭게 아내에게 말을 하게 되고 남편에게 말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깊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자녀에게 더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이끌 수 있을 것이고 더 따뜻한 말로 부모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것입니다. 가시돋친 말, 거친 말, 입에서 막 독이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상처 주는 분노하는 말, 성도 여러분, 제발 이런 것들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기를 기도하십시오. 24절에 생명의 길은 분별력 있는 자를 위로 향하게 하여 아래에 있는 음부로부터 발길을 돌리게 한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은 분별력 있는 자를 위로 향하게 하여 아래에 있는 음부로부터 발길을 돌리게 한다. 영어로 번역이 된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생명의 길은 지혜자를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 그를 위로 인도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길, 구원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지혜와 명철을 가진 진리를 통해서 참과 거짓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진 자를 위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생명의 길, 참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더 그들을 위로 향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위로 향하게 한다는 의미는 더 높은 장소로, 뭐 궁극적으로는 천국이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영적으로 매우 성숙한 삶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케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다 두세요? 교회에다 두신단 말입니다. 교회. 교회에다 우리를 두시고 뭘 하나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열심히 바치게 만들고 열심히 교회 몸으로 이렇게 봉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을 칭찬해 가지고 그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이런 일을 하나요? 천만에.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죽을 때까지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점점점 그걸 통해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진리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면서 그것을 깨달아감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양육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라고요, 교회. 우리가 왜 성경과 교리를 잘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되느냐? 왜 바른 교회, 이 세 가지 표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교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움을 통해서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계속 더 높이, 더 높이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져 가도록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깊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재밌어요. 즐거워요. 늘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프로그램이 많고 우리를 아주 즐겁고 재밌게 해줘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신다면 안 다니시는 게 나아요. 우리 교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올바르게 다루어서 설교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꿀같은 영혼의 이 진리의 맛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부단히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가고 그 고상한 지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성찰하면서 그로 인해 내 신앙이 성장하고 더 믿음이 깊어짐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맛보게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지금 믿음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신서들을 잘 보면 바울이 여러 번 이걸 강조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에 있어서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더해가는 그런 은총을 그대들이 누리기를 원한다. 괜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설명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지금 더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더 깊이 배우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인생의 목적과 그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달아갈 때 우리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더 높은 영적 가치를 계속 지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언제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아직도 진리를 듣는 것에 부족하고 더 깊은 진리를 묵상하고 깨닫는 일에도 여전히 부족하고 더 깊은 기도 속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리스도를 담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세워지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런 믿음이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됨은 죄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음부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리를 통해 참 지혜의 길로 행하는 위로 올라가는 자는 지금 지옥의 음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자다라고 잠언이 분명하게 이것을 묘사하지 않습니까? 죄악의 모습들로부터 점점 더 벗어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므로 성화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자들이다. 세상이 왜 이렇게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영국에도 지금 폭도들이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극우파들이 그 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도 그 사람이 무슬림이다. 이렇게 오해가 되면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극우 세력들이 이게 전국으로 번져가지고 영국이 지금 난립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더 절망하게 만들고 급격히 이 세상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느냐. 이런 일이 왜 이 시대에 벌어지느냐. 영원하는 곳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셔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심취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보고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듣고 있어도 들리지 않아요. 진리를 통해 더 심오한 깨달음을 얻기 힘들고 설령 그것을 깨달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악으로 오염된 것으로 우리의 오감을 채우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음부의 지옥의 권세로부터 현저히 멀어져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위로 점점 올라가면 땅과는 멀어지게 되잖아요. 기구를 타고 점점 위로 올라가면 땅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잖아요. 예수를 오래 믿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탁월한 은혜들을 계속 우리 영혼 가운데 쌓아가고 있다면 점점 지옥의 음부, 그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세상의 모든 그런 것들로부터 점점 멀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언제나 죄에 무너지고 세속적인 삶을 지속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자의 구원의 여정이 아닙니다. 처음 믿었을 때보다 우리의 신앙은 이제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내야 하고 우리는 더 경건하고 죄를 다루는 일이 있어서나 지체들을 대하는 일이 있어서나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나 주님을 섬기는 일에 물질을 관리하는 일에 우리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보이지 않으면 바울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아직도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가 더 성화되어가고 있음의 증거와 열매들이 보여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지금 성화되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교회를 섬긴다. 답이 없는 겁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자신을 더 부인하면서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지금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성화가 없는 구원은 없거든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 더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것을 향해 자라가는 증거를 우리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페이지를 열어보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고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 더 성경의 정신이 배어나야 하고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를 만들어 가시는 계속해서 위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낳으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계속 급격히 자라가는 일만 있듯이 새롭게 태어났으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론 점진적이고 더딜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또 자기를 깨뜨리고 또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기를 소원하는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인생을 지나가면서 성령을 통해 그가 성화되어가는 변화의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아래 있는 음부와 매일매일 결별하면서 더 멀어지는 삶,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통해 더욱더 위로 올라가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을 지향해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시선은 이 세상을, 이 땅을 향하고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시선이 더 심오한 진리를 쫓지 않고 여전히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 감각적인 것, 쾌락적인 것에만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령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가까워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상입니다. 종말을 향해 가는 급행열차를 우리 모두는 같이 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지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아끼면서 위를 향해 더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